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의 약속과 인도를 믿고 안심하고 오늘도 감사와 기쁨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수고 끝에 안식을 주시고 회복을 명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주도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살아있게 하시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일하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의 첫날을 예배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살이 타협했던 심령이 다시 참된 것을 추구하고 고단함 끝에 흐트러졌던 것들이 다시 질서를 잡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믿음이 찾아지고 내려놓았던 착한 의지가 다시 생명력 있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제도와 사상과 생존의 방식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들과 멀어져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 안에 있는 가치를 비웃고 말씀을 존중하는 우리의 신앙도 웃음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항상 힘주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영적인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위기에 처할 때에도 먼저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함과 도우시는 능력을 의심치 않도록 항상 가까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가 승리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후회 없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소망부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10월부터 대면 예배로 바뀌는 저학년의 모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각 부서에서 섬김과 헌신으로 나오는 한분한 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먼저 된 평화와 갑절의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빛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위드 바이블을 통해서 같이 읽어가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만난 예언서이자 가장 많은 분량의 예언서인 이사야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량의 말씀이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중요한 주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원칙과 심판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은혜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의 주제는 39장까지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명령을 거역했을 때 일어났던 참혹한 심판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어서 40장부터는 그 심판을 뒤집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었을지라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56장부터는 시작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로 모든 책임과 심판을 회복하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다시 결론적인 얘기 속에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거듭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과거의 이야기를 이제 두고 지금부터는 미래적인 비전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삶을 앞으로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6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나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천막에 있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은 내가 기쁘게 받겠다마는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거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집을 지어주고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것은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을 이루시고자 하는 뜻도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보다 그 말에 담긴 앞선 뜻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때에는 왕궁에 앉아서 태평한 시절을 보내며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다윗이 언제부터 그런 여유가 있었습니까? 그는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전전하던 그런 떨고 있던 존재였습니다. 살기 위해서 블레셋 앞에서 미친 채도 해야 했던 그런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생존의 절박함으로 살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이끄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베풀 테니 좀 누리십시오 하고 다윗이 말하고 있지만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주어서 겨우 이룬 것들 뿐입니다. 자식이 어버이날 되어서 마음 써서 선물을 준비해도 결국 그가 베푸는 모든 것이 부모님의 돈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이고 땅이 발판에 불과한데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통제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이 그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던 그런 거짓에 더 이상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시작되는 삶에서는 하나님을 예루살렘으로 국한시켜서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는 얄팍한 생각을 버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그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삶에서는 외식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영으로 예배하는 자라고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가치 없이 하고 이어져서 여러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할 때까지 사실은 성전에서 제사의식을 행했던 민족입니다. 소를 잡아 바치고 성전 제도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평가가 하나님을 향한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 다음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어지는데 분향한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했다는 겁니다. 차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이 가증한 것을 기뻐하며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그들이 드린 제사는 사실상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향하여 자기 욕망을 향하여서 자기 만족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도가 아니라 자신의 길을 그저 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저 면피를 위해서 드렸던 예배입니다. 점쟁이를 찾는 자들은 돈을 주고 점괘를 듣고 필요에 따라서 부족하나 받아오면 모든 재앙이 면하리라고 안심하고 돌아옵니다. 어떤 이의 예배가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자들이 몇몇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와 같이 행할 때에 멸망의 때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겉은 거룩하지만 마음이 없는 것이 외식의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교회가 스스로의 안위만을 위해서 존재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봉사를 끔찍히 싫어합니다. 이웃을 위한 구제와 헌신을 거절합니다. 선교나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을 단호히 배척합니다. 그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하고 홀로 편안하고 싶어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면서도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는 문화가 교회 안에서 팽배해지는 경우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 대다수의 흐름으로 생겨나게 된다면 그것은 그 교회가 멸망할 징조인 것입니다. 예배가 계속 드려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난한 심령은 없고 모두가 자신의 편리만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더 직접적으로 정리한 구절이 호세아서에서도 나타나는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구하는 자 그분은 그분과 마음을 나눌 자를 원하시지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바치는 자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외식하는 예배자를 외면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향해서 가면을 쓰고 대했으니 나도 그들을 향해서 가면을 쓰고 대해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 앞에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한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나의 말을 가벼이 여기고 거절하였으니 나도 너희가 행한 대로 동일한 방식으로 너희를 대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마음의 깨달음이 있는지 내 말과 행실의 변화와 성장이 있는지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살피며 나의 진실함을 시험해 보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기쁜 것을 찾기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돈과 재능을 올려드리는 그런 헌신된 삶이 내 삶 가운데서 발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삶은 의외로 편만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스스로를 지켜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그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그의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경청하여 듣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의 본뜻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분은 심판 자체를 위해서 심판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장에서 심판과 구원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건강한 긴장감을 가지고 자녀된 존재를 누리되 자녀된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라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공포에 질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책임을 이야기하면 공포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계적인 책임이라면 공포스러울 수 있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같은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해냈느냐 하는 자격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네가 나의 자녀이니 자녀된 삶을 살아달라고 그 정체성을 가지라고 명예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다. 너희는 사랑을 입은 자이며 영광으로 인도되고 있다 라고 부모된 심정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자유는 항상 책임이 겸해서 있습니다. 자유 없이 요구되는 책임은 공갈일 겁니다. 공포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공포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져 있는 복음이며 이 말씀을 통틀어서 전달하고자 하는 대전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임은 더 이상 자격의 기준이 아니라 명예와 영광의 기회가 됩니다. 왕실의 왕세자와 공주가 요구받는 것처럼 그 명예를 짊어질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뜻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책임을 짐으로 더욱더 명예롭고 영광스러워지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제시된 복과 균형을 우리의 삶에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저 대략 두고 그저 안락하기만을 바라진 않습니까?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말로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마지막 장에서 새 길을 여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외식함을 벗어버리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영을 일깨우시도록 하나님 앞에 요청드리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실하게 인정하며 하나님 외식하는 그 무엇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희생과 봉사를 버리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안락만을 구할 때에 교회 안에서마저 그런 문화가 생겨날 때 단호히 그것을 거절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는 한 영혼으로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밝은 귀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의 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완성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